예, 오늘 성경 맷잡기 아흔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이제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상을 다 마치고 오늘 이제 열왕기하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여기 왕들이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오고 가면서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동시대에 그 살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은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22장 가운데 17장부터 22장까지 거기 가서 보면 다섯 장은 엘리야 이야기예요. 엘리야. 엘리야하고 또그 당시에 이제 존재하던 아합이란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열왕기 이제 하로 넘어가면 엘리야에서 이제 엘리사로 이제 바톤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첫 부분 1장부터 시작해 갖고 여기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9장 하려고 하는데 8장 하려고 하는데 8장 전까지는 엘리사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왕들의 이야기라고 이게 제목은 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열왕기상의 5장, 그다음에 열왕기하의 한 8장, 총 합해서 한 13장 이 정도는 사실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대언자들의 이야기다. 이 대언자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 책에 이두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던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왕조 이걸 이야기하면 남왕국 유다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남왕국 유다가 중요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 생각하면 엘리야나 엘리사 이 사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남왕국 유다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 이야기는 남왕국 유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다. 왜이두 사람의 일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냐?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을 숭배하면서 말 그대로 우상 숭배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지어 표적들과 기적들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엘리사라고 하는 이두 명의 좋은 그런 대언자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냐.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나쁜 시대에, 가장 나쁜 왕들이 살던 그 시대에 가장 좋은 그런 대언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첫 부분, 1장부터 한 8장 여기 첫 부분까지는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거, 또 그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거,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중에 이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제 나병이 걸렸잖아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 고쳐달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결국은, 엘리사가 요르단강에 가서 이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병이 낫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포함해서 엘리사의 다양한 기적들이 1장부터 이제 8장 첫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미션, 사명이 있어요. 그세 가지 미션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과 이제 대결해서 이들 모두를 죽이고, 그리고 승리한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일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낙심을 하고, 그러고선 결국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 1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도망가서 이제 동굴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힘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힘을 회복하거든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 하고 세 가지 미션을 주는 그런 내용이 19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라고 하는 왕국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거기에 가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게 해라. 근데 이제 두 번째 미션은 님시의 가서 보니까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션은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이제 대언자가 되게 해라. 그래서 세 가지 미션을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줬느냐? 17절에 하사엘 시리아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이제 죽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시고 이세 가지 미션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세 가지 미션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면서 엘리야가 누구를 대언자로 세워요? 엘리사를 이제 대언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엘리사 대언자는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서 보니까 하늘로 이제 승천해 버리잖아요. 그럼 미션이 지금 세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뿐이 안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누굴 세워야 돼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엘리야에게 하라고 줬는데 엘리야는 그 중에 하나만 했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세 가지를 줬는데 하나 너를 위해서 했다. 그 나머지 두 개. 하나는 뭐예요? 시리아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그다음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거이두 가지는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엘리사가 이 시리아의 하사엘을 왕으로 삼는 거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많은 사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 선한 사람들 하나님 남겨두시고, 꾸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꾸준히 행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오늘 가서 보면, 이 예후가 왕이 돼갖고,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아합에게 아들이 70명, 70명 있었는데, 그 70명 아들의 목을 다 따잖아요. 해갖고 그걸 바구니에 담아갖고, 그래가 갖다가 이 성문에 두 무더기로 싸놓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극악무도하게 이렇게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역사에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꾸준히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 이런 가운데도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또 유다의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랑 끝까지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끌고 나가시면 결국은 이때로부터 한 7, 800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암담한 거, 처참한 거, 이 비극적인 이런 것들이 역사 안에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전혀 서두르거나 하나님이 위협을 받거나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같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사엘을 세우는 그런 내용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이제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이르렀을 때 시리아 왕 베나닷이 이제 병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어디하고 어디가 전쟁을 벌이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시리아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시리아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먹어 삼키려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모든 정보를 누가 가르쳐 주냐 하면 엘리사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시리아 왕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간 거예요.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지금 적군의 그 나라의 수도에 지금 들어가서 왕이 있는 거기까지 지금 이 엘리사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용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베나닷이라는 그런 왕이 나오는데 베나닷이 이제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베나닷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특별히 아주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하더니 지금 본인이 죽게 생겼으니까 또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아만을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보냈더니 나병이 고쳐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가 지금 자기 수도에 지금 자기가 아프고 있는데 바로 거기 지금 왔다고 하니까 사람을 이제 보내 하나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사엘을 부르는 거예요. 하사엘이 누구냐 하면 군대 대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신복이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사람 지금 부르는 겁니다. 손에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좀 물어봐라. 그렇죠? 그랬더니 그 9절에 하사엘이 가서 보니까 그를 만나러 가면서 다마스쿠스의 모든 좋은 물건 중에서 예물을 취하는데 40마리 낙타의 짐이 될 만큼 엄청난 예물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는 가서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당신의 아들, 아들이라고 지금 당신의 아들 시리아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얼마나 공손해요.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공손하게 수십 마리 그 낙타의 짐이 될 만큼 그런 많은 예물을 가져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 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묘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10절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시리라 그렇게 해라.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나 주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을 내게 보여주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음미해서 이제 풀이를 해보면 지금 병에 걸려 있는데 병으로 죽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른 것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11절에 엘리사가 막 펑펑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여기 하사엘이 민망히 여길 때까지. 아니, 지금 하사엘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그 시리아 왕도 당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로승이나 공손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대언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막 앞에 이 하사엘을 두고 하사엘이 민망히 여길 때까지 펑펑 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묻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이제 왕이 될 텐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들의 강한 요새들의 불을 놓으며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을 내던지며 아이벤 그들의 여인들을 잡아 찢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세운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런 배도의 길을 가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그 심판의 도구로 지금 세운 사람이 하사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사엘이 엄청 잔인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학대하는 이런 거를 이미 내다보고 그 일을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우는 겁니다. 이 내용이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원하시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 13절에 저는 개와 같습니다. 개와 같은 당신의 종이 아마 그 당시에도 개 그러면 좀 상당히 이렇게 낮은 그런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와 같은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 이제 엘리사가 내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았고 또 가서 이제 하사엘을 직접 만나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잔인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자기 주님 베나다스에게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해? 왕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15절에 이미 왕이 이미 죽어서 자기가 왕이 될 거를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엘리사가. 그러니까 더 둬봐도 결국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해요? 아마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니까 두터운 그런 이불 거기에다가 물을 적시니까 솜이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물을 적시면은 그래갖고 푹 덮어놓으면 힘이 없으면 이제 죽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질식사 해서 왕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두 번째 미션. 그렇죠?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삼으라는 그런 미션을 여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를 가지고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이 일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엘리사하고 이제 같이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다시 장면이 바뀌면서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왕국 유다에 아주 좋은 왕이 있었어요. 그 좋은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기하 21장도 읽었고 그 다음에 여기 열왕기하 8장 그 이후부터 여호람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그래서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왕들에 대해서 좀 제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이 왕들의 리스트를 여러분에게 이제 뽑아서 이제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있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재판관들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재판관들의 시대 이후에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사울이 몇 년 통치해요? 40년 통치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을 하나님이 주셔서 40년 통치. 그 이후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셔서 40년 통치. 그래서 120년 통치가 끝나고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둘로 이렇게 나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이제 왕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20명 가운데 실제로 거기 일곱 번째인가 가면 아달랴라고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아달랴는 사실 왕이라고 볼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왕위를 찬탈해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를 탄압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 다윗의 왕조에 속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여인을 제거하고 나면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까지 여기 가서 보니까 19명이 이제 왕이 있었다.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시대에 누가 나타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왕국을 이제 쪼개게 되고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면 호세아까지 여기도 몇 명이냐면 19명이에요. 19명.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이 안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표를 열왕기 이제 끝날 때까지 가능한 한 좀 이제 갖고 오셔야 이걸 보시고 아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왕국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이제 맨 마지막 왕입니다. 이 맨 마지막 왕인데 이 맨 마지막 왕 시대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을 해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유다가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세 번 침략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침략한 게 BC 586년이고 처음에 이제 침략했던 건 606년입니다. 그래서 606년부터 시작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돼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606에서 70을 빼면 BC 536년에 유다 백성이 다시 바빌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간 거다. 그때 그 돌아가는 일을 지도했던 총독의 이름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스룹바벨 역시 다윗의 왕조에 속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맨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아직 바빌론이 서질 않았어요. 바빌론 이전에 있던 커다란 왕국이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에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타나서 BC 721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여러분이 편안하게 유다보다 100년 전에 망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다보다 100년 전에 그래서 100년 전에 이제 망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 그 11지파, 12지파를 모두 다 이제 데려가서 전국에 아시리아 전역에다 이제 퍼뜨려 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아시리아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 북쪽에다 가져다 놨어요. 이렇게 되면서 피가 섞이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일부가 돌아왔겠지만 어쨌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 왕국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표를 왜 만들어 드렸냐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것도 이제 남왕국, 북왕국이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일단 먼저 잠깐 이렇게 보면서 또한 사람의 아들들이 두 명이나 세 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왕이.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뒷부분을 나가야 그래야 좀 이해가 될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남왕국 유다는 이 아달리아가 6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왕이 없었던 거예요. 6년. 그 아달리아 6년 통치한 거 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쪽에 남왕국 유다는 다 다윗의 씨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많이 변해요. 처음에 여로보암 왕조도 있고,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도 있고, 오므리하고 아합의 왕조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나라는 이스라엘로 유지가 되는데, 그거 세운 창립을 하는 이와 같은 이 왕조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여럿이에요. 또 특징이 뭐냐?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도 좋은 왕들이 몇명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세 번째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좋은 왕입니다. 그쭉 넘어가고 여러분 히스기야 좋은 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시야. 요 정도가 되면 네명 정도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좋은 왕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왕이 있고 나머지 15명은 좋지 않은 그런 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가서 보면 19명이 나오는데 그 19명, 19명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이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왕을 거론할 때마다 이제 거론이 되는 이와 같은 대명사로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이제 르호보암 이제 가서 보시면,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나오는데, 이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아비야의 아들이 아니고 아사는 르호보암의 아들일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둘이 형제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여호사밧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여호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람은 요람이라고 표기도 되기도 해요. 요람. 그러니까 여기도 여호람, 요람이 있고 오른쪽 테이블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아합이 있어요. 아합의 아들로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는 격자창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결국 또 어떻게 되냐면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이 요람이에요. 요람이 결국은 여호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두 사람이 비슷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북왕국의 여호람인지 남왕국의 여호람인지 이게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호람, 요람 이런 게 나오게 될때 여기 왼쪽에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오른쪽에 있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하나뿐이 안 남았습니다.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 이름이 또 아하시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둘이 좀 이렇게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별로 없는 게, 아하시아는 격자탕에 떨어져서 금방 죽어갔고, 예, 그래서 크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이게. 예, 그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헷갈릴 일은 없는데, 여호람, 요람은 같은 시기에 이렇게 되면서 자주에게 같이 나오니까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 아달랴는 가서 보니까 오므리의 딸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 우리 한번 가서 열왕기하에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가서 보면 오므리의 딸 아달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아합의 딸 아달랴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딸이 도우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쓰였는데 그래서 여기 이 오므리의 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오므리의 손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son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하듯이 daughte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딸도 되고 그다음에 손녀도 되고 이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오므리의 딸이라고 표현된 거 이것은 오므리의 손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넘어가는 가운데 이 남왕국 유다의 저 밑으로 가면 요시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왕이 있어요. 예, 요시아 시대에 누가 살았어요?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가서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엄청나게 유명한 또 대언자가 살았어요. 누구죠? 히스기야 시대에. 예, 이사야가 살았습니다. 이사야. 예. 자, 그래서 요시아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이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돼요. 요시아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죽자마자 왕이 된 사람이 이름이 여호아스예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이것도 요아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요아스가 아니라 요시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여고니아인데 이것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얼마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손이 없고 별거 없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왕으로 시키냐 하면 마따니아를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갖고, 그래서 왕을 시켜요. 이 시드기야 역시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요시아가 있고 요시아의 아들 셋이 왕이 된 거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왕이 마따니아가 이름이 바뀌어 시드기야로 바뀌면서 맨 마지막에 어느 시대에 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 시대에 맨 마지막에 살던 그 왕이 시드기야였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여로보암 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아사가 나와서 나답을 다 죽여버리고 여로보암 왕조를 이제 타파하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엘라가 이제 등장한 이후에 또 엘라를 시므리라고 한 사람이 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러면서 이제 살해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아마 일주일인가 살았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살해서 죽고 말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때 군대 대장으로 있던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면서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오므리 왕조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아합입니다. 아합. 그렇게 해서 아합이 죽고 나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격자탕에 떨어져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다시 왕이 되냐면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요람이 이제 왕이 된다. 요람. 예, 그래서 이제 이 요람이 나오고 이 요람이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아합 왕조의 모든 사람을 아주 싸그리 다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여기 여호람이다. 여호람. 이걸 여러분 이제 쭉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두 명이 나옵니다. 예, 창시했던 사람도 여로보암이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서 보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또한 명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호세아가 이제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살만에셀이 이끌고 온 군대에 의해서 아실에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된다. 요런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표를 옆에다 이제 두시고, 이제 열왕기하 8장, 14절 이후가 열왕기하 8장 16절 이후부터 여호람이 유다 통치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5년에 이제 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한 이거 대단히 헷갈리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북왕국에 누가 왕이에요?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 이제 없어지고 나서 누구예요? 요람이 이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이 아합하고 같은 시대에 여호사밧이란 좋은 왕이 있어서 둘이 라못 길라 가서 싸우던 얘기 생각나죠? 그래서 아합은 변장하고 가고 여호사밧은 그냥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했다가 혼나고 여호사밧이 돌아오는 내용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 아합의 딸하고 같이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 아달랴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합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람이 이제 통치하게 될 때, 이 요람이 어디에 북왕국을 통치하게 될때 지금 남왕국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인데 그 당시 이제 왕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왕이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이제 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아들이 뭐 별로 훌륭하지 않다거나 좀 힘이 연약하다거나 나무 아이가 이렇게 돼갖고 나이가 어리다거나 이러면 공동집권을 하는 거예요. 공동집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도 왕이고 이 사람도 왕이고 이렇게 하면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면서 공동집권을 하면서 그러고서 이제 왕이 죽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한 왕이 되니까 지금은 왕이 유다에 두명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왕, 아들도 왕. 이게 얼마가 지속이 되는지 5년이 이제 지속이 된 겁니다. 5년이.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자기가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5년 동안 공동집권을 하면서 여기 왕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 이제 여호람이 5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합의 딸 누구요? 아달랴. 이제 이세벨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세벨 시대는 지나가는데 이세벨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아달랴가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 유다 왕국에 여러분 메시아를 내야 되잖아. 이거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 왕을 통해서 이게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 라인을 끊어버리려고 어떻게 해요? 모든 왕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아달랴가. 그렇죠? 하나만 남기고. 그렇죠? 그 하나 남은 그 사람이 내가 요아스라고 하는 그 조그만 아이 하나만, 그 아이 하나만 고모가 숨겨서 남기고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개입을 해서 아달랴를 통해서 메시아 라인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사람이 아달랴예요. 아주 엄청나게 이제 사악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합과 함께 항상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르단강 이 왼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살았고 오른쪽에 어디 어디가 살았어요? 오른쪽에 여러분이 르우벤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 중에 하나의 이름이 라못 길르앗이에요. 요 라못 길르앗에서 전쟁이 맨날 있는 거예요. 어디 하고 있어요? 시리아하고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합 시대에도 전쟁이 있고 지금 아들 요람 시대에도 전쟁이 있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제 전쟁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아합이 그 전쟁에 갔다가 결국 피를 흘리고 이제 죽게 되고 여기 아합의 아들 요람도 역시 시리아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성경에 가서 보면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인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이 세상이 가장 나쁘다는 건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취해서 인척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게 뭐 보통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눈이 맞아갖고 이렇게 결혼했다 그러면 그뭐 가능성이 있지만 둘이 완전히 떨어진 나라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아들하고 딸은 만나지도 못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아버지들끼리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인척 관계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하다는 여호사밧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한 아합의 딸을 취해서 자기 며느리 삼았는지 하여튼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 될 겁니다. 이게 물어봐야 돼.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당신. 그렇죠? 아주 미스테리예요, 그게 미스테리.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드디어 유다 왕국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테이블에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 가서 보시 여호사밧 이후부터 시작을 해갖고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100년 이상 한 150년 이상 유다 왕국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은 왕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인척 관계 맺고 그다음에 이 바알 숭배를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서 여호람이 공포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공포 정치 그 내용이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공포 정치를 시작했냐. 역대기하 21장 1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다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좋은 도시를 다 나눠줬습니다.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가서 잘 살고, 그 다음에 여호람에겐 뭘 줬어요? 왕국을 통치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나머지 자기 형제잖아요. 아마 여호람이 가장 나이가 많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형한테 그걸 주지 않았겠어요? 아니, 가만 보니까 자기 형제들 연합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 그 모두를 다 칼로 죽여버려요. 이 여호람이 왕이 돼서. 그 공포정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공포정치가. 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도 또 누구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잖아요. 좋은 왕의 아들인데, 좋은 왕이 죽자마자 나머지 모든 아들들을 자기 형인지 하여튼 뭐이 여호람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하 8장 18절 가서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걸으며 아합의 집에 행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아달랴가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아달랴의 조언을 받고 이런 악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나 이렇게 되면서 19절에 그럼에도 주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으로 인하여 유다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행한 그 행적만 봐서는 그냥 즉시로 유다 왕국 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그냥 이렇게 솟아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한 등불을 줘서 이걸 통해서 뭐를 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열왕기하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그런 그 긍휼과 은혜, 이게 왜 그러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내기 위해서 씨를 보존해야 된다는 거. 악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보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왕국을 유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힘으로 왕국이 유지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악행을 봐서는 당장 능지처참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이 왕국을 유지해 주신다. 이렇게 되니까 왕국이 쇠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무엘기하 8장에 가서 보시면 아, 이 다윗이 에돔 족속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곡물을 바치는 말 그대로 식민지 같은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다윗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곡물을 바쳤어요, 에돔이. 그런데 가서 보니까 누가 등장해? 여호람이 등장했는데 자기 형제를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요때다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반역을 하고 이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에돔이 왕을 세우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가서 왕이 싸우기도 하고 해서 뭐 하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 에돔이 독립을 해서 유다에게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독립국이 되는 이런 일이 생겼고, 또 22절에 가서 보니까 림나라고 하는 이러한 도시도 역시 그때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역시 하나님의 왕국이 세우신 그 선민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은 되는데 세력이 약하게 된다는 거, 힘이 약하게 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열왕기하를 보시다가 역대기하 21장을 가서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역대기하 21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벌써 여기 열왕기하 8장 가서 보면 열왕기하 8장 저 앞에 엘리야가 이미 승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역대기하 21장에 가서 보시면 12절에 엘리야가 아직 살아 있어서 그래서 여호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순서대로 기록이 된게 시간 순서대로. 알겠죠? 근데 열왕기는 시간 순서대로 꼭 이렇게 기록이 된건 아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된걸 보려면 역대기를 봐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이 여호람 시대 한 1, 2년 정도 엘리야가 더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21장 12절에 대언자 엘리야가 글을 보내죠. 여호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 그 다음에 또내 할아버지 유다왕 아사의 길로 걷지 않냐고, 그 다음에 내 조상 다윗의 길로 걷지 않냐고, 그래서 세 명의 좋은 왕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걸어야 된다. 유다의 왕이면.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걸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내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걸어야 된다. 그렇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13절 어떻게 했어요? 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걷고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음행의 길 가게 하고 음행이라는 건 이게 실제 음행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걸또 음행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도 뭐라고 나와요?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들과 너보다 더 선한 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람에게 저주를 내려요. 그 저주가 뭐냐 하면 창자가 빠져 죽는다. 내가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창자가 빠져 죽는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옆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16절에 가서 이제 침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호람이 아내도 많고 아들도 많이 남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범을 해와갖고 아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만 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17절에 여호아스라고 하는 아들만 남는 거예요. 여호아스. 그런데 우리 이 테이블에 가서 이 왼쪽에 남왕유다에 가서 보시면 여기 여호람 다음에 아들이 이름이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아하스하고 같은 사람이다. 그 당시에 이름이 두 개가 많았어요. 한 사람에게 이름이.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하고 여기 왼쪽에는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아하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에게 저주를 내려서 창자가 빠져 죽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아들들이 다 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들 하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왜 그래요? 다윗의 씨를 유지해서 지금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간당간당간당 지금 하는 가운데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고 그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이 아하시아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18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 여호람을 치니까 창자가 빠지나고 2년 동안 이제 지난 뒤에 창자가 이제 빠져나와서 그래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왕이 죽고 하면 향을 살라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 죽었으니까. 근데 너무나 악하게 행하니까 백성이 향을 사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의 백성이 그의 조상들에게 향을 태우던 것까지 그를 위해 향을 사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무서운 말이 있어요. 20절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다가 아무도 그를 원치 않는 가운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참 왕이면서도 얼마나 고독했겠는가. 왕은 왕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참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으나 왕들의 돌무덤에 두진 않았다. 그러니까 도시에 왕이 들어가야 될 그런 돌무덤, 이게 특별한 그런 무덤이 있는데 이거는 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다윗의 도시에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이 묻히는 거기에 묻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이제 묻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직 죽는데 거기 가서도 불명예를 당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서만 이게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예후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 내용을 열왕기하 9장부터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가서 보니까 9장에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에게 주신 미션이 세 가지입니다. 그 미션 중에 하나 엘리사 됐어요. 그건 엘리야가 직접 했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을 세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만 세우면 돼? 예후만 이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돼서 28절, 8절에, 8장에 가서 보니까 그가 가서 다윗의 아들 요람과 함께 라못 길르앗에서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웠는데 시리아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라못 길르앗에서 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이거 싸우다가 어떻게 돼? 부상을 당해갖고, 이 라못 길르앗은 요르단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요르단 왼쪽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지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온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 시대에는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같이 싸웠어요. 라못 길르앗에서. 그래서 지금 아들의 시대에는 지금 누가 싸요? 아합의 아들은 여호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은 아하시아예요. 그 둘이 가서 같이 지금 싸우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합의 집이 완전히 패망하겠다고 이제 말씀해 줬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합의 이제 아들 여호람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예후라고 한 사람이에요. 예후. 자, 그래서 대언자 엘리사가 이 엘리사의 그 뭐랄까 대언자들의 학교에 거기 있는 대언자 한 명, 청년 대언자 한 명을 이렇게 데려다가 기름 상자를 주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래. 저기 라못 길르앗으로 가면 거기에서 지금 시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 해서 연합 전선을 해갖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 거기 가서 예후라고 하는 그런 대장을 찾아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 대언자가 이제 가서 갔더니 여러 명의 이 대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로 왔냐? 그 얘기를 하니까 예후에게 용건이 있다. 예후만 따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 그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어떻게 도망 나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왕을 삼는데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목적이. 9장 7절 가서 보겠어요.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쳐라. 다른 거 없어요. 목적이 이거 하나예요. 예후 너는 살아있는 동안 일단 왕이 되면 해야 될 일이 딱한 가지다. 그거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쳐야 된다. 이로써 내가 내 종들 곧 대언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이세벨의 손에 갚으려 하노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내가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 집과 같게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지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시대에 가서 바아사가 나타나서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바아사 다음에 또 이제 엘라가 등장했는데 그 엘라 시대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가서 아주 완전히 바아사의 이 왕족을 멸했거든요. 이렇게 한 것처럼 오므리 왕조, 이 아합의 왕조를 누가 멸절시키는 거? 예후가 가서이나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미션을 주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예후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청년 대언자가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대장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갔냐? 이 미친 자가 왜 왔냐? 이거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그 태도가 뭐야, 미친놈이라는 거야, 미친놈. 지금 엘리사가 보낸 거다 알고 있고, 기름 상자 갖고 온거다 알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이 대장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그 말이 뭐, 이 미친놈이 왜 왔냐. 이 정도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졌다는 거. 이거를 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뭐,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알긴 뭘 하냐, 우리가. 그러니까 예후가 이야기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장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합의 집으론 지금 있는 여호람을 가지고는 이 나라가 유지가 될것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예후를 왕으로 이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예후가 심판을 집행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9장 14절에 37절, 그다음 역대기하 22장 1절에서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람이 지금 왕인데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아하시아하고 같이 이제 연합을 해갖고 시리아 왕 지금 하사헬하고 지금 싸우다가 어떻게 했어요? 상처를 입어갖고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여기 라못 길르앗에서 지금 왕이 됐으니까 요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면 지금 어디 이스라엘로 지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수레를 타고 병거를 타고 지금 돌아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요람이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가운데 파수병이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마차를 끌고 이제 수레를 타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사자를 내보내죠. 평안한 일이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평안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죠? 그렇게 하고 또한 번, 이제 또한번 내보낸 다음에 평안한 일이냐. 평안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파수꾼이 보고를 하죠. 임금님, 가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수레를 엄청나게 빨리 모는데 이거 수레를 이렇게 모는 걸 가서 보니까 누구라 그러니까 예후가 모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아마 예우라는 사람이 힘도 세고 술에도 잘 몰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술에 모는 걸 보니까 벌써 누구라는 걸알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군대의 대장이 되고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예우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이게 반역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요람이 이제 직접 나가서 예우를 만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평안한 일이냐 하고 이제 얘기했더니 평안이 무슨 얘기냐, 그렇죠? 22절에 내 어머니 이세벨의 행음과 마술 행위가 이같이 많으니 도대체 무슨 평안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역이다 그러고 이제 도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때 이거 팔과 팔 사이 가운데를 딱 화살을 쏴서 심장을 꿰뚫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여호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2절에 내가 이제 분명히 나봇의 피와 여러분 아시죠? 아합이 무고하게 나봇을 죽인 거. 그거 어디서 죽였어? 이스라엘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죽이게 되면서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이 아합과 그다음에 이세벨이 이 피를 개들이 와서 핥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저주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누가 그 당시에 같이 있어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요람이 지금 상처가 이렇게 잘 치료가 되는가 보기 위해서 지금 같이 이스라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아하시아 왕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한 번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남왕국 유다의 왕을 동시에 죽여버린 거예요. 예후가. 예.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30절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처단해야 될 사람이 하나 남았어요. 누구예요?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이세벨을 이제 처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미 소식이 이세벨에게 가서 이세벨이 이제 예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장을 잘 하고, 죽을 거다 생각을 하고, 예, 그러고서는 화장을, 여기 가서 보니까 30절에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 꾸미고, 그래도 내가 공주인데,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러고 이제 맞이하는 내용이 그 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문에서 들어오면 이세벨이 이르되,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에게 평안이 있었느냐? 시므리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한 50년 전쯤에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있었는데 그 엘라를 죽이고 바하사의 왕조를 끝낸 사람이 이 시므리예요. 그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시므리가 며칠 동안 통치하여 7일간 7일. 7일 통치하고는 자살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 이 예후가 뭐두 왕도 죽이다 그랬지만 시므리처럼 그저 며칠 통치하고 그냥 끝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리에게 평안이 있었느냐 하면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묻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 거기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저 위에서 내시들이 나타나서 이 이세벨을 2층에서 이제 던져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던진 이후에 피가 막 튀기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 이세벨의 시체를 거두려고 했더니 35절에 그녀의 몸에서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저 발과 그다음 손바닥 외에는 그 나머지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누가 다 먹었어요? 개들이 와서 다 먹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서 36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거다. 그래서 아합의 살은 먹지 않아서 아합은 피만 핥았어요. 근데 이세벨은 살도 먹고 피도 핥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아주 비참한 그런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세벨의 사체가 이스라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이게 자꾸 이스라엘 왜 나오는 거냐 하면은 나봇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봇을 무고하게 죽인 거 누가 시킨 거예요? 이세벨이 다 꾸며가지고 그래갖고 자기 남편을 에게 그 채소밭 주려고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채소밭 주려고 그래갖고는 이걸 꾸며갖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두세 증인 가져다가 해갖고는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땅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땅에서 이세벨이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고 아합의 아들들 죽는 거고 잠깐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드디어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이 아합의 집을 완전히 싹쓸이해서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7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70명. 거기 이스라엘의 장로들, 뭐, 고관들 다 있는 가운데 예후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70명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세워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후가 왕을 둘이나 죽였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또 누구도 죽여. 그 무섭던 이세벨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겠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0명 다 죽여서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70명 목을 따서 바구니에 담아갖고, 예, 그래갖고 예후에게 보내는 참 이제 참담한 그런 일이지. 참담한 그런 일. 이런 일이 왜 이것이 기록이 돼 있냐? 이것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돼 있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예언이 성취가 되고 이렇게 참담하고 암울하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이런 시점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그냥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뭐가 한것 같아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지금 이게 놓여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실 거다.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이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그냥 뭐 이런 게뭐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일로 이렇게 다, 예? 생각이 되고, 그냥 사람 죽이는 거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생기고 있는 가운데도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적그리스도 통치가 이제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거 왕들의 역사 이런 거 읽을 때 참담하고 암울하고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를 꾸준히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용기 잃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굳건하게 성경 들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교육시키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레슨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